그러면 다사학회 회장님이신 정양호 신부님의 교회 혁신 8개조라는 제목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중에 여러 7페이지짜리 유인물이 있을 거예요. 그게 강연 소록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개혁 8개조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한번 엮어본 겁니다. 종교 혁명 시절에, 그러니까 16세기에 헨리 8세의 명제상 토마스 모아라 이야기부터 할까 합니다. 이 토마스 모아는 참 대단한 재상이에요. 글자 그대로 명제상입니다. 요즘 국무총리 정도가 아니고 헨리 8세 아래서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하던 재상이었습니다. 글자 그대로 1인지 하 만인지 상이지요. 이 사람이 헨리 8세가 이 유럽 대륙의 종교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저항을 했고, 헨리 8세가 가타리나 왕비를 꼬투리를 잡아서 쫓으려고 하는 데 대해서 저항을 했습니다. 왕한테다가 직언을 하니까 노르포크 백작이 대감 임금한테 그렇게 노골적으로 대들면 목숨을 잃어요. 예, 목숨을 잃겠지요. 하지만은 대감은 좀 더 오래 살고 저는 조금 빨리 죽는 차이밖에 더 있겠습니까? 런던탑에 몇 달 갇혀 있다가서 참 목이 달아났습니다. 왕명으로 참수를 해라. 그래 이렇게 나무 토막에다가 목을 이렇게 대세요. 그러면 이제 내리치는 거지요, 도끼로.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유머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면도를 못해서 수염이 길어졌거든요. 그래 내리치려고 하니까 잠깐 토마스 모아가 죄가 있지, 수염이야 무슨 죄가 있으리요. 그대로 내리치면 목이 잘리면서 수염이 잘리게 되어 있거든요. 하니까 이 수염을 나무토막 밖으로 이렇게 밀어내고서 이제 내리치시오. 대단한 어른이지요. 이 사람이 쓴 그 유명한 책이 유토피아입니다. 영국에서 무슨 사정인가 출판을 못하고 벨기에 루뱅 대학교 있는 데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유토피아. 그제까지 이 지구상에서 어느 누구도 쓰지 않던 낱말입니다. 유럽 각국 낱말 사전 속에 없던 말이에요. 글자 그대로 신조어이지요. 이 유토피아라는 말을 토마스 모아 재상이 만들어냈는데요. 이 양반이 그리스 라틴 문학의 정통한 분이니까 이제 그리스 말에서 두 가지 낱말을 따가지고 와서 유토피아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첫째는 우토포스. 우는 없다. 토포스는 장소, 나라. 그러니까 우토포스 유토피아는 없는 나라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풀이는 에우 토포스 합성이다. 에우 행복한 토포스 나라.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 깊숙이 개입을 하면서도 사람 사는 꼴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제대로 난 된 나라는 이럴 수가 없는데, 늘 없는 나라 행복한 나라를 꿈꾼 거지요. 그걸 우리말로는 유토피아를 이상향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를 어떻게 부탁을 받고 가톨릭 교회 중심으로 교회 혁신 8개 사항을 제가 적긴 적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를 껄쩍거린다고 가톨릭이 각성할 소냐, 기타 종단이 각성할 소냐, 천만에 아무 소용없는 짓을 제가 적어본 겁니다. 이상적인 이야기를 한 거지요. 현실은 그렇게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현실이 각박하면 꿈이라도 꿔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꿈을 꾸는 데에는 그 미국 캘리포니아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 클로저 토드랭크라고 하는 목사님 글에서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 양반이 캘리포니아 시골에서 평생 살면서 기독교 혁신, 개신교 혁신 10계조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마치 10계명에 준해서 교회개혁 10계조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저는 클로저 토드랭크 목사님 글을 바로 읽지를 않았어요. 뭐 주문을 했으면 뭐 미국에서 책을 받아가지고서 목사님 생각을 좀 더 깊게 알아들었겠지요. 하지만은 뭐 대단하다고 그냥 교회개혁 10계조 소개를 받았으면 되지 책까지 읽을 필요가 있겠느냐. 제가 읽은 책은 꼭 오강남 교수가 쓴 예수는 없다는 책입니다. 이 양반이 평생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캐나다 레자이나 대학에서 교편을 잡더니 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참 명작을 여러 개를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강남 예수는 없다 현암사에서 2001년에 펴낸 거니까 벌써 12년이 흘렀네요. 종교서적 치고서는 꽤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 수만부가 팔렸다고 해요. 하니까 베스트셀러지요. 오강남 교수님이 책 제목을 정할 적에는 그런 예수는 없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런 예수는 존재치를 않았다. 이제 그랬는데 이 현암사는 그 책장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예수는 없다 보다도 그냥 예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좀 자극적인 제목을 뽑았다고 그럽니다. 이럴 적에 요거 얼마 전에 뭐 일본은 없다. 전요 일본은 있다. 뭐 이래가지고 치고받고 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 책이 많이 팔렸거든요. 하니까 예수는 없다, 예수는 있다 이래가지고 또 이제 말장난을 했어요. 하여튼 이 출판사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편집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는 없다 해서 상당히 많이 팔아먹었다고 합니다. 예, 한국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런 예수는 없다 그 소리지요. 그 책 속에 보면 이 클로저 토드랭크의 교회개혁 10계조가 나와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몇 계조를 뽑아서 제가 그냥 끌적거려 본 겁니다. 우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데 예수에 대한 이 믿음, 신앙에서 예수의 실상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예수를 믿기보다는 예수님이 믿은 하느님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제 이것이 이제 제 1계조였습니다. 옛날 예전 머나먼 나라 헤브라이즘 또는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살다가 동생하라는 예수 뭐 파악하기가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래도 부처님이나 공자님에 비해서는 거의 예수님의 사상을 파악하기는 훨씬 쉬운 편입니다. 부처님의 경우에 5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분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구제 과정이겠지요. 그런데 예수 경우에는 예수님이 서기 30년 4월경에 돌아가신 것으로 추산을 합니다. 그런데 서기 50년, 60년대에 이미 기록이 나오거든요. 예수로 마르코 복음서, 또 세월이 좀 더 흐르면서 이제 마태 누가 1세기 만엽에 이제 요한 복음이 기록이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지 한 세대 안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나오거든요. 서기 30년에 이성을 떠나셨으면 서기 백년경의 마지막 복음서 요한복음서가 기록이 됩니다. 하니까 거의 두 세대 안에 예수님에 관한 중요한 기록이 마무리가 됩니다. 부처님이나 공자님에 비해서는 그 역사적인 실상을 파악하기가 훨씬 쉽다는 말이지요. 그러더라도 예수님의 전기를 쓰는 것은 어렵습니다. 성천 선생님 전기 나중에 누가 쓸 것입니다. 또 박영호 고은 덕분에 이 다섯 선생님 전기는 벌써 몇 차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참 하신 말씀, 하신 행적이 내 복음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상대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이런 행적을 남기셨나? 그 육하 원칙으로 말씀과 행적의 배경을 밝힐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적에는 긴 말씀도 어쩌다가 있습니다만은 긴 비유 같은 거 대체로 짤막짤막합니다. 예수 가라사대, 예수 가라사대, 예수 가라사대. 수타 니파타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하고 형태가 아주 많이 닮았어요. 석종께서 가라사대, 석종께서 가라사대. 공자 논어에 보면 자왈, 자왈.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상대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공자님이 70세 이상 살았는데 초기에 하셨나, 중기에 하셨나, 말기에 하셨나 밝힐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처럼 참 부처님이든 공자님이든 예수님이든 옛날 옛적 위대한 그 현자들의 경우에는 그 말씀이 속담처럼 전해온 겁니다. 반응은 말철이가 한다. 그 참 우리 결애가 절교 입에 담는 속담입니다만 누가 언제 어디에 왜 그런 말을 만들어냈는가 알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예수님의 말씀은 속담처럼 많이 전해옵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 전기를 쓰기는 뭐 불가능한 상태이지요. 오히려 종생 순환사는 상당히 참 신빙성이 있는 또 이야기로 전해옵니다만은 그 이전에 예수님의 사생활,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그 공생활 이런 것은 밝히기가 매우 지난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전기를 쓰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지만은 그렇더라도 예수님의 사상은, 예수님의 신념은 저희가 상당히 근사처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유영호 선생님은 예수님의 그 사상 핵심을 몇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가장 알아듣기 쉬운 것은 부자 유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빠시고 아빠의 대칭이 아가잖아요. 우리는 그 품에 안겨서 사는 아가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자 유치입니다. 삼광오륜에서 그냥 따온 거예요. 이거 뭐 성서학에서 예수는 하느님을 아빠로 모셨다. 다 이 얘기 하는 겁니다만은 똑부러지게 동양식으로 예수님의 영성 한마디로 하면 부자 유치입니다. 그거를 지적한 분은 성경 공부 전문적으로 한 시간도 못한 다섯 유영호 선생입니다. 직관이지요. 예수님이 참 하느님은 대자 대비하신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장 와닿는 것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귀가 비유 아니겠는가. 어떤 부자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 큰 아들은 효심을 다해서 아버지를 섬겼지만 둘째 아들은 망나니였다. 제가 받아야 할 유산 당장 주세요. 큰 아들은 3분지 1을 받고 작은 아들은 3분지 1을 받아서 객지에 가서 사장 가에서 다 탕진을 했다고 합니다. 한참 신나게 돈을 쓸 적에는 사창가 사람들이 그렇게 반겼는데 돈 떨어지고 나니까 밥도 안 되거든요. 너무 배가 고파서 직장을 구해야 되겠다. 기껏 구한다는 게 돼지 치는 일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유태인이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돼지, 제일 먹어서는 안 되는 고기가 돼지고기인데 뭐 나락에 떨어진 거지요. 더 어떻게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돼지를 부지런히 쳐도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빵을 넉넉히 안 주는 겁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 먹이로 그 써던 사료, 가루, 나무 열매, 가루를 돼지한테 주면서 그냥 몇 꼬투리 먹었다는 겁니다. 가루가 우리나라에 없는 나무고 없는 열매입니다. 가장 근사치는 우리나라에 흔해 빠진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봄철에 꽃이 피고 난 다음에 꼬투리가 달리잖아요. 아카시아 그 꼬투리보다 한 세 배는 통통하고 길이가 한 두 배가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주 가로수에 흔해 빠진 겁니다. 돼지 사료지요. 아주 춘궁기에는 사람이 먹을 수는 있습니다만 너무나 맛대가리가 없는 겁니다. 속은 목표로 연명을 할 적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아카시아 꼬투리를 잘 안 먹었잖아요. 그렇게 맛이 없는 겁니다. 이걸로라도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주인이 보고서 돼지를 살찌워야지 네 딸이가 그걸 먹다니 못 먹게 하거든요.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서 아버지, 저를 아들로 삼으실 수는 없겠고 종놈으로 부리세요. 그리고 빵만 넉넉히 주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것을 1500년 기독교 미술사에서 열심히 서양 화가들이 탕자의 귀가를 그리는데요. 가장 감동적으로 그린 분은 네덜란드의 그 렘브란트 화가일 겁니다. 이 양반이 그린 탕자의 귀가는 다른 명품들하고 함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에르미타즈 그 미술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사시사철 그냥 그림 감상이 아니라 떼밀려 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지요. 에르미타즈에 덧자하니까 미술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가 그 물품들도 꽤 있는데 전체가 그 230만 점이라고 합니다. 230만 점. 그거 한가지를 본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제 직위들을 모시고 그런 데 가는 경우에는 그 미술관의 명품 말이 나네요. 꼭 서른 개 이하로 적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 옆에다가 메모하세요. 그러면 서른 개는 남거든요. 230만 점이 어떻게 남겠어요. 예. 하여튼 가서 보면 그 많고 많은 작품들 가운데에서 가장 세인들의 인기를 끄는 작품이 이 렘브란트 탕자의 귀가입니다. 렘브란트는 이탈리아에 유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만 이탈리아의 카라바치오라고 하는 사람이 르네상스 이후에 새로운 화법을 창안했다더라. 명암법. 그거는 소문을 듣고 네덜란드에서 완성을 한 분 아닙니까? 하니까 명암법. 배경을 새까맣게 그리고 그 탕자, 또 탕자의 연로한 아버지 그 두 사람에게만 환한 빛을 주어가지고서 그림이 평면인데에도 입체인 것처럼 튀어나오도록 그리는 그림이거든요. 하니까 이 렘브란트의 명화 탕자의 귀가가 아마 1500년 기독교 미술사에서 누가복음 15장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준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두 번째는 현실 야합에서 예언자적인 자세로 기독교가 돌아서야 되겠다. 현실을 완전히 떠날 수는 없지요. 이성에 살자면 어느 개인이 어느 단체고 일정 부분 순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순응만 해서는 안 되고 뭔지 기독교는 기독자는 그 비판적인 거리를 두어야 한다. 뭐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 베타주의에서 종교다원주의로 옮겨가야 되겠다. 종교라는 것이 생겨난 그 배경이 영 다르기 때문에 경전도 교리도 제도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인식을 하자. 부처님 인도에서, 공자님 중국 평원에서 불교, 유교를 제창을 했습니다. 자각 종교이지요. 깨달음 위주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중동 사막에서 태어난 종교는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유대교, 아들뻘 기독교, 손주뻘 이슬람, 유일신 계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인도 초원에서는 자각, 깨달음을 강조를 하고 중동 사막에서는 유일신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차이가 생기겠는가? 지리적인 풍토가 다르고 문화적인 풍토가 달라서 그렇지 않겠느냐? 지리적인 풍토, 공자님이 사신 곡부나 저기 부처님이 크게 깨달았다고 하는 부타가야, 또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쭉 북서쪽으로 가서 왕년에 도반 다섯 명에게 처음으로 설법을 했다는 것, 초전 법륜지 사르나트 한자로 그 녹야원, 그런 데 가서 보면 참 대단히 풍요로운 평원이거든요. 한국은 우리나라에 그 김제평야가 있습니다만은 뭐 그거는 될 수가 없는 거지요. 하루 이틀을 계속 가도 풍요로운 평야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동 사막하고 여기하고는 지리적인 풍토가 완전히 달라요. 어디에고 물이 흔하고 어디에고 땅이 비옥하고, 중동 사막은 100리, 심하면 500리를 가야지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아시스에서 100리를 가야 또 오아시스, 또 500리를 가야 오아시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한정에 대해서 있습니다. 오아시스,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거지요. 물이 없으면 죽음입니다. 하니까 생명의 종교는 한국뿐이다. 우리 종교만이 생명을 전달을 한다. 그 말을 쉽게 하게 돼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길도 한 길입니다. 대상로. 대상로는 오아시스와 오아시스, 오아시스를 연결하는 길 아닙니까? 그것을 살짝 벗어나면 틀림없이 죽어요. 하니까 생명의 길은 하나다. 영생의 길은 하나다. 저절로 나와요, 그 말이. 이게 중동 사막에 유일신 계시 종교가 이렇게 자만심이 강하고 배타적인 것은 지리적인 풍토하고 우선 관련이 있지 않는가? 오늘 누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곳저곳을 열심히 다니면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 이 말이지요. 또 문화적인 풍토가 퍽 다릅니다. 종교 문화적인 풍토, 인도 같으면 뭐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신의 계보를, 족보를 엮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마 그거 전문을 해야 신들의 계보를 엮을 정도로 그렇게 신들이 많습니다. 이미 로마에, 그리스에 신들이 많다 이래서 만신이라고 하잖아요. 만 가지 신을 어느 한 신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을 다 모신다. 만신전 아닙니까? 2000년 전에 만신을 모신 그 만신전이 로마 신의 한복판에 그 신전이 지금도 고스란히 보존이 되어서 있지 않습니까? 만신전, 판테온, 지금은 성당으로 개조가 되었지요. 그거를 그냥 폐허로 버려두었으면 건물이 보존됐을 리가 만무한데 그걸 성당으로 쓰다 보니까 자꾸 수리를 하고 해서 지금도 고스란히 그대로 전해오거든요. 그래 온통 신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신들 가운데에는 아주 엄청 포악한 신들도 많고 하니까 부처님은 이런 신 저런 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집어치워 나는 내 마음 공부를 하겠다 내 스스로 자각을 하겠다 신들의 계시 소용없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오래오래 전부터 유일신 사상이 있었잖아요. 다만 그 유일신 사상이 법관, 법조인, 율법 위주의 유일신인 경우 정의의 신을 뭐 강조를 했든지 하니까 그 많고 많은 신의 속성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신의 자비를 대자 대비하신 신의 성품을 이제 앞세웠던 거지요. 그래 이 종교적인 풍토가 달랐기 때문에 거기에서 태어나는 부처님 공자님 예수님 같은 분의 이 종교 혁신 자세도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이제 지리적인 풍토, 문화적인 풍토를 감안해가지고 발음을 이해하자. 뭐 저는 나날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생들, 불자들 비교적 동방에서 생겨난 종교인들은 이해심이 많은 편이지요. 아주 옹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가톨릭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덕분에 그래도 타교파, 타종교를 많이 이해하는 편입니다. 개신교인 가운데에서 참 타교파, 타종교를 이해하는 분도 들어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소수이겠지요. 절대자서는 타교파, 타종교를 배척을 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것도 자기네 교파식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게 절대다수 한국 개신교인들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 뭐 해방되고 난 다음에 60년 동안 타교파, 타종교를 갈본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만 작년에 있었던 사례만 한 가지 예시가 됐습니다. 울산 개신교 43세 난 어느 목사가 2012년 8월 17일 날 울산시 야음 성당에 들어가서 저 높이 모신 성모 석고상을 땅으로 내려다가 오종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당에서 놀래가지고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성당은 늘 개방이 돼서 있으니까 이제 뭐 감시 카메라를 설치를 했던 모양이에요. 아 그랬더니 6일 후에 2012년 8월 23일 날 어느 청년이 들어와가지고 기운도 센가 그 높이 모신 성모상을 혼자 들기가 어려운 건데 그걸 번쩍 들어가지고 땅으로 내려놓고 이번엔 성모님 얼굴에다가 거의 똥을 쌌습니다. 그 감시 카메라에 잡혀가지고서 아 울산 어느 교회 43세나 목사 해서 이제 체포를 한 거지요. 그런데 그 중간에 8월 20일 날 대구 동화사 산신각에 침입을 해가지고 불경을 찍고 정한수를 담은 그 물을 다 쏟고 거기에다 오줌을 한 그릇 가득 채웠어요. 정신병자지요. 그렇지만 가톨릭의 성상과 불교의 불상은 우상이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잘못이다. 하는 개신교의 잠재 의식이 머릿속에 뿐 아니라 마음속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나타난 게 아닙니까? 보통 사람은 그냥 그거를 삼고 있는 형편인데 이 정신병자가 되다 보니까 그냥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대로 우상타파 행동을 해버린 거지요. 네. 참 씁쓸한 그런 얘기입니다. 뭐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만 감옥에 있어도 그 신념이 바뀔 리야 있겠습니까?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겠지요. 이제 네 번째로는 죄를 강조하기보다 사랑, 자기를 강조하고 실천하는 쪽으로 가면 안 좋겠느냐? 누가 말했던가, 서양 문화는 죄의식의 문화고 동양 문화는 수치심의 문화다. 서양 문화에서 특별히 기독교에서 죄를 강조하는 건 뭐 틀림없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1장부터 5장까지 유태인 이방인 가릴 것 없이 전부 작죄했다.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 작죄한 사람들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주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고 난 다음에 히브리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친 마틴 부부는 이 죄의식의 문화, 이것은 기독교뿐 아니라 유대교에도 아주 먹구름이 이렇게 가린 것처럼 사람들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양반이 쓴 책이 아주 작은 소책자입니다. 하시딤의 가르침에 따른 인간의 길, 인간의 길이라고 하는 거 문덕출판사에서 1977년에 편했으니까 오래전에 편했습니다. 손바닥만한 책이에요. 한 50페이지? 그것도 손바닥처럼 작게 인쇄를 해서 그 손바닥만한 책입니다. 지금은 아마 절판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인간의 길, 사람이 사는 길,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죄의식의 유태인 기독교인들이 사로잡혔는데 이 죄의식의 문화를 벗어나야만 참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 동그라파에 살고 있는 하시딘, 경건한 랍비들 삶을 소개하면서 죄의식에서 벗어나자, 그런 이야기를 철학자가 하는 거예요. 아주 열심한 할아버지 랍비 둘이 죽어가는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 하나가 너무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니까 랍비님, 죄를 사물에다 비기다면 똥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얼마나 자주 지었는가,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는 했는가 안 했는가, 그래서 내가 구원의 길로 들어섰는가 멸망의 길로 들어섰는가, 온통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랍비님은 하고 계시네요. 사물에다 비기자면 죄는 똥입니다. 랍비님은 똥을 손에 들고서 이쪽 손에서 저쪽 손으로, 저쪽 손에서 이쪽 손으로 똥을 관찰하면서 평생을 보내는 겁니다. 똥에서 향기가 나겠습니까? 구린내만 나지요? 똥은 똥입니다. 제발 랍비님 똥을 버리세요. 성서에도 말씀하기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죄의식 때문에 꿍꿍거릴 시간이 있으면 이 세상에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촛불 하나 켜세요. 남을 도와주는 일 한 가지 하세요. 이제 그런 내용을 씁니다. 이게 이제 개신교에서도 참 이 죄의식의 문제가 심각하겠지만 가톨릭 경우에는 이 고해 성사라는 제도가 있어서 더 심각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제 5번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상하구조에서 평등구조로 가라. 세상이 민주화 되니까 민주화식으로 가라. 계급차별은 안 되는 거다. 권위주의는 안 되는 거다. 이것은 뭐 예수님이 이미 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고 사도 바울도 갈라티아서 3장 28절에서 철저하게 차별을 쳐보십니다. 민족 차별 안 된다. 신분 차별 안 된다. 남녀 차별 안 된다. 이제 세례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독자들 사이에서는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으며 노예도 없고 자유인도 없으며 남성도 없고 여성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민족차별 안 된다. 사실 민족차별 상당히 없어졌어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주일 미사를 집전하다 보면 흰둥이, 깜둥이, 노랑둥이 뭐 골고루 옵니다. 민족적인 종교하고는 차이가 많죠. 힌두교 또는 일본의 신도하고 또 유대교하고 아주 다르지 않습니까? 신분 차별이 없다. 노예도 없고 자유인도 없다. 이거 230년 전에 천주교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적에 사람들이 가장 놀란 것은 양반하고 쌍놈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미사 참여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신분 차별이 많이 법적으로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타파가 되었기 때문에 그 감동이 덜하지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갑오 경장 때의 반상 철폐가 법적으로는 관철이 되었지만은 엄연히 우리 동네에도 우리 면에도 양반이 있었고 쌍놈이 있었어요. 상주 도살장 푸주관에서 일하는 그 백정은 상당히 재물을 말선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에도 어느 집에서고 가난한 집에서도 빵을 주려고 하질 않아요. 지금은 다르지요. 부주관 경영하더라도 돈만 많다고 하면 빵을 선호주려고 할 겁니다. 세상이 달라졌어요. 남성도 없고 여성도 없다. 네, 개신교에서는 남녀차별이 많이 철폐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천주교에서는 아직까지도 멀었습니다.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는 고사하고 사제는 고사하고 2000년 동안 천주교에서는 여자 부제도 한 사람 없었어요. 하니까 철저한 차별이지요. 이제 며칠 후부터 교황을 선출한다고 하는데요. 추기경 115명 가운데에서 한 분이 이제 선발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영감탱이들이 모여서 영감을 뽑으니까 기동력은 여전히 없을 것이다. 누가 배로 그럴 것이다. 이건 민주정치도 아니고 과도정치도 아니고 독재정치도 아니고 영감정치가 이거죠. 영감탱이들이 아무래도 기동력이 떨어지잖아요. 물론 영감인 가운데에서 80이 넘어서 교황이 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 11억 가톨릭을 어디로 끌고 갈까? 너무 고문이 돼서 잠이 안 오더라. 잠이 오는 밤에 문득 혼자 걱정할 건 뭐냐? 그냥 전 세계 4,500명 주교들을 모아서 몇 년이고 같이 기도하면서 토론하다 보면 좋은 정책이 안 나오겠느냐? 그 요한 바오로 그 23세라고 하는 분이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소집을 했거든요. 역대 교황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총명한 분이 아니다. 공부를 많이 한 분도 아니다. 그러니까 별 볼일 없는 과도기의 교황이 지난 200년 동안에 가장 큰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통이 큰 분이지요. 바로 얼마 전에 은퇴를 한 교황님은 개인적으로도 제가 조금은 압니다만은 뉴스타대학 교수님으로 계실 적에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때 만나보고서도 야 참 천상 교수님이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서 열심히 글을 쓰는 분 교수들이 대체로 뭐 소금머리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째째한 교황이었지요. 전 퍽 안 좋게 보았어요. 참 저 사람이 이 가톨릭을 개척하지 못할 것이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한 가톨릭 20% 정도가 주일 미사에 참석을 했는데 지금은 5% 정도로 떨어졌다. 이 사람 재직시에 가톨릭이 이제 몰락을 한 거야. 그러면 당연히 왜 이렇게 됐는가?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 진단도 처방도 못 내리고 바티칸에 기거를 했는데요. 제가 푹 안 좋게 봤는데 아, 그 째째한 양반이 그래도 500년 만에 스스로 사표를 내는 결단을 내렸다. 그 이제는 조금 좋게 봅니다. 끝까지 가봐야지요. 나중에 죽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뭐 할 얘기가 있겠지요. 예, 가톨릭이 이 평등하고는 거리가 멀다. 너무 성직 계급에 연연한다. 권위주의적이다. 권력, 금력하고 야합을 한다. 그래서 그랬는가? 뭐 유럽 역사에서 가톨릭을 또 예수 믿는 교회 전체를 통렬하게 비판한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도스토옙스키 그리고 앙드레 지드 또 뭐 니체 같은 사람을 꼽겠지요. 한국에서도 기독교를 이제 비판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만 이 도스토옙스키나 지드에 비해서는 뭐 세 발의 피입니다. 진짜 무섭게 매도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안 나타났어요. 도스토옙스키는 대하소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제5장에서 대신문관, 대종교재판관을 거론을 하지 않습니까? 참 수백 년 동안 이게 종교재판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스페인이 제일 고약했고 스페인에서도 세비야 잘못 발음을 해서 세빌라라고 해서 세빌라의 이발사 항상 스페인어에서는 L자가 자주 허음이거든요. 쓰기는 쓰지만 발음은 안 한다 하니까 세빌라가 아니고 세비야지요. 세비야의 종교재판관이 얘기를 합니다. 세비야 대성당 앞에는 장작불로 늘 그냥 불이 활활 탄다. 이단자를 이제 태우기 위해서. 너무 예수님 이름으로 사람들을 많이 죽이니까 그런 건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하늘에 계시다가 장터로 하강을 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못 알아보는데 종교재판관 똘끼마다 추기경은 딱 알아봤거든요. 예수가 하강했구나. 하니까 사법경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종교경찰이 있던 시절이거든요.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사법경찰 말고 종교경찰이 따로 있잖아요. 저놈 잡아들여라. 똘끼마다 추기경이 도미니코 수도자니까 우리 수도원 도미니코 수도원 지하실에다 감금을 하라. 다들 잘 적에 밤에 전기가 없을 적입니다. 촛불을 켜고 지하실로 내려가서 예수하고 상면을 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시지 왜 내려오셨어요? 하늘에 계시면 저희가 이제 손뼉을 치면서 찬양 기도를 바치고 찬송가를 읊고 그냥 기쁨전으로서 하는 사람들이 가톨릭 정교에 계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서 20억의 찬양을 받을 수 있는 거. 김일성만 찬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시면 좋은데 왜 내려오셨어요? 한 시간을 퍼부어도 예수님이 답이 없거든요. 아이고 답답해라. 저를 나무라 하셔도 좋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많이 종교재판에서 처형을 한 너 같은 놈은 무간지옥에 빠지리라 요거 해도 좋습니다. 한 말씀 하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가타부터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고 평생 그냥 음식을 절제를 해가지고 90이 넘은 이 추기경님 피곤이 상접한 분 얼굴도 더 하얗고 이마는 더 하얗고 이 핏기가 하나도 없는 추기경 또 어깨마다 추기경 그 이마에다가 예수님이 키스를 하는 거거든요. 너한테 굽혀 죽은 사람들도 벌상하지만은 시도 때도 없이 수백 명 사람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는 그런 직책을 가진 종교 재판관 너도 참 불쌍하구나. 그러니까 또 어깨마다 추기경이 몸을 부르르 떨면서 문을 열어드릴 테니까 당장 하늘로 올라가세요. 다시는 내려오지 마세요. 다음번에 내려오면 당신을 태우겠습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참 일찍 가톨릭에 대해서 이보다도 더 신랄하게 맹공을 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도스토옙스키 이 사람이 서양 종교에 대해서 총평을 내리는데 걸작입니다. 가톨릭은 악마와 손을 잡은 거다. 보니까 금욕과 손을 잡았다는 얘기겠지요. 개신교는 이 슈파이어 제국 회의에서 가톨릭 제후 절반, 개신교 제후 절반, 가톨릭 쪽에서 무슨 제후들이 제안을 하면 번번이 반대한다. 거기에서 이제 프로테스탄이라고 하는 낱말이 생겨났잖아요. 프로테스트를 한다. 도스토옙스키가 그거를 딱 따와가지고 개신교는 지난 500년 동안 인류 역사에 건설적인 일을 단 한 가지도 한 것이 없다. 프로테스트. 저것들은 숨기는 건 없고 엮기는 그것만 하다가 없어질 종단이다. 그러면 종교 없이는 못 사는 게 이제 세상인데 가톨릭도 안 된다. 개신교도 안 된다. 그럼 어느 종교가 러시아를 유럽을 어루 만들 것인가? 러시아와 유럽을 구할 종교는 정교회. 그 중에도 러시아 정교회가 러시아를 구하고 유럽을 구할 것이다. 그런데 몇 년 안 있었어요. 도스토옙스키 죽고 난 다음에 한 세대도 안 지내가지고 공산당이라는 게 나타나가지고 러시아 정교회를 완전히 짓밟았어요. 그 피맨 같은 러시아 정교회 총우두머리 총대주교가 완전히 스탈린 앞잡이였지 않습니까? 종교인은 무슨 종교인? 완전히 스탈린에게 충성을 다해가지고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명맥을 유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솔제니친이 그 총대주교에게 구합니다. 회개하세요. 공산당의 앞잡이가 되지 말고 기독교인이 되세요. 공개 서한을 보냈지 않습니까? 하니까 참 소설을 쓴분 가운데 예, 도스토옙스키만큼 잘난 사람이 몇 살이나 되겠어요? 대단한 문호이지요. 대단한 문호도 역사를 잘못 짚었다. 뭐 그래, 저는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존경을 하지요. 그러나 굉장히 존경을 안 합니다. 예. 그 사람도 저나 나나 피장파장 나보다 좀 나은 정도 역시 이제 그분에게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을 것이다. 최근에 이제 어떻게 인도에 가서 간디 공부를 조금 하고 왔는데 참 간디가 굉장히 잘났지만 문제가 많은 인물이다. 저는 요즘은 예수님 다음으로 다석을 받습니다만 다석 선생님도 잘나기만 한 것이 아닐 거예요.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사람이니까. 근데 이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또 총평을 가한 사람이 1951년에 돌아가신 분, 2차 대전 끝나고 1947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고 난 다음에 돌아가신 앙드레 지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좁은 문을 쓰신 분. 이 양반의 아버지는 열렬한 개신교도고 어머니는 또 열렬한 가톨릭이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서 찌들어지다시피 아주 마음이 파열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하니까 두 교회에 대해서는 면밀히 나름대로 이제 관찰을 한 거지요. 돌아가실 일제 두 교회에 대해서 총평을 내린 게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가톨릭은 수긍이 가지 않고 개신교는 참을 수가 없다. 자 이제 그 표청신앙에서 신청신앙으로 가야 된다. 아무래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교리를 이해하는데 그냥 계시라고 해가지고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될 거고 역사비평적인 방법, 해석학적인 방법으로 다시 생각해야 안 되겠는가.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동서고금 온 인류가 추구하는 가치는 진설미입니다. 이 기독교에서 보면 진리와 선함은 무척 강조를 해요. 아름다움에 대한 강조가 이제 매우 부족합니다. 그 결과로 지금 성당은 조금 낫습니다만은 여기저기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개신교 건축물이나 운임새를 보면 참 아니옵시다. 어쩌다가 참, 야, 그 제대로 된 건축물이네. 제대로 된 내장이네. 예외 현상이겠지요. 그래, 프랑스는 그 알프스 산 중에 알프스를 그 세 나라에서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도 조금 점령을 하고 있고, 슬로베니아도 알프스 한 귀퉁이를 점령하고 있습니다만 그 알프스 어마어마한 산맥을 세 나라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알프스 산중 프랑스 영토 아시 고원지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공기가 좋아서 폐결에 관한 요양소가 많은 곳이죠. 거기에 2차 대전 이후에 1950년 이후에 지은 그 성당이 건축은 별 볼 일이 없습니다만은 성당 내장은 참 대단합니다. 그 서기 1700년경까지는 그 미술 고객이 유럽에서는 왕궁 말고는 성당이었어요. 하니까 미술과 그리스도교 신앙이 짝짝꿍이었는데 바로크 시대 이후에는 이혼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지은 성당 건물이든지 성당 내장 그 꾸민새라든지 형편없습니다. 그 형편없을 적에 한국에 천주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지은 성당들이 별 볼 일이 없잖아요. 뭐 하나같이 고어틱 흉내를 냈지요. 고어틱 흉내, 명동 대성당 같은 것은 흉내치고는 뭐 괜찮아요. 그러나 뭐 독창성은 없는 거지요. 그 속에 그 꾸밈새, 프랑스 신부님들이 꾸민 거 유럽 종교미술이 한창 퇴락했을 적에 가져와서 꾸몄으니까 형편이 없었는데 지난 한 15년 동안 한국 조각가들, 한국 작가들이 그걸 새로 꾸미고 난 다음에 형편이 좀 좋아진 거지요. 그리고 작은 성당은 앙리 마티스라고 하는 분이 역시 1950년에서 54년까지 4년을 바쳐가지고 85세로 돌아가기 전에 지어준 작은 수녀원 성당입니다. 니스 근처에 방스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방스에 있는 도미니코 수녀원 그 성당입니다. 막 그건 참 이렇게 아름답게 꾸밀 수도 있구나. 하니까 진리와 선함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추구를 해야 되겠다. 진리와 선함이 부족할 적에는 아름다움이 우리 정서를 보충해야 안 되겠느냐. 그러기에 톨스토이 같은 사람은 진리와 선만 우리를 구할 소냐.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네, 이대로 마치겠습니다.